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안녕하시지요. 먼 곳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양화진에서는 늘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곳은 너무 커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온 교우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이렇듯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또 오늘 이 예배와 행사를 드릴 수 있게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큰 수고와 애를 써 오셨습니다. 그분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계시는 뒷좌석 제일 위쪽에 1, 2, 3, 4, 5, 6 숫자가 붙어있는데 그 숫자가 바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구 숫자입니다. 어느 교구가 제일 많이 오셨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느 교구가 제일 작게 오셨습니까? 어디예요? 2교구. 우리 2교구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를테면 모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랄 것이 없는 인생 막장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인생 막장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모세의 개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민족사적인 명령이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서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과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을 때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당신이 누구시냐는 것이었습니다. 80이 된 인생 벼랑 끝의 자기 자신에게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십니다.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처럼 그 누군가에 의해서거나 그 누구를 통해서거나 그 누구를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영원자이실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본래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속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면서도 인간에 의해 자존자로 불리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자란 칭호 대신에 인간에 의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셨고 그 이름이 영원한 당신의 이름인 동시에 대대로 기억될 당신의 칭호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시라는 공식적이고도 엄숙한 호칭 대신에 대단히 다정다감하면서도 친밀감이 넘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오늘 가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민족사적인 명령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자존자란 호칭 대신에 이와 같은 당신의 호칭을 새롭게 주시고 그 호칭으로 인간에 의해 불리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시라고 해서 인간을 한 국가나 한 민족의 단위로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할머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자식들, 사랑하는 내 손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할아버지와 부모와 자식과 손자가 한데 어우러 사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국가와 한 민족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없다면 국가도 민족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이 건강한 사회이요, 각 가정이 행복한 국가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가리켜서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본래 히브리 원전에는 그 책의 제목이 태초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책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라고 해서 창세기라고 고쳐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창세기라는 제목은 적절한 제목이 아닙니다.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에 국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 내용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으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노아의 가정 여덟 식구를 선택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마저도 바벨탑을 짓는 등 영적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첫 번째 책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 창가정기라 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정을 중시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를 이루는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어가는 동시에 자기 가정을 바른 사회와 건강한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13구역의 오종희 집사입니다. 작년 12월 6일 2008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하러 간 자리에서 후임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갑작스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말에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직장 생활을 곧 끝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CEO에 이른 33년간의 직장 생활은 예상보다 1년 앞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만 60세가 정년이니까 만 60이 되는 해인 2008년 말까지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생일이 3월 말 이전이라 2007년 말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정년 퇴직을 하면서도 예고도 없이 중간에 잘리고 만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당혹감은 마치 운전을 하다 저 앞에 가서 멈춰야지 했는데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해서 16년간이나 사용해오던 방을 나서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20대 후반 청년의 입사에서 반백이 된 60대가 되어 나오다니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33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것 같아 허탈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힘들고 지칠 때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모님과 처자식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가장으로서의 책무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전 아내에게 했던 약속과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집 한 채 없는 5남매의 장남으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내가 염치도 없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내는 즐겁을 했습니다. 그때 난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결혼을 한 이후 지금까지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퇴직을 앞둔 며칠 앞둔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자식들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된 아버지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거실 천정에 풍선을 매달고 직장 생활 33년을 나타내는 색종이를 붙여놓은 아들과 며느리 딸이 고깔 모자를 쓰고 환호와 박수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My Way, You Raise Me Up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힘들 때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일으켜주신다. 가족들보다는 아버지 당신을 위한 길을 가시라는 메시지를 그 노래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걸어온 길을 가고 싶다는 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젠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버님 하고 싶으신 일하며 사세요 하는 며느리.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부모님이었으면 좋은 사람 하는 선생님의 물음에 주저없이 손을 들었다며 지금도 친구들의 아빠, 엄마 같은 부모님을 둔 저를 부러워한다고 말하는 딸. 장남으로서 가정을 지탱해 나가느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절제하고 양보만 하면서 살아온 당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엊그제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세상에서는 1등이 상대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1등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등수라고 하셨죠. 이제 당신 앞에는 비교와 경쟁 속에 1등이 아닌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시작되길 바라요. 33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온 가정으로 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 가족이야말로 험한 세상의 방주임을 깨달으면서 다가오는 새날들을 함께 살아갑시다라는 글을 써준 사랑하는 아내. 그날 나는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헛살아오지는 않았구나 하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 주어서 고맙구나. 이제 난 이 선으로 물러섰으니 너희들이 무대 전면에서 마음껏 열심히 살아라. 다만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내에겐 나를 믿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당신이 고맙소. 당신이 내 곁에 있었기에 33년의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008년 1월 2일, 여느 때 같았으면 새해 시무식을 하기 위해 직장으로 향했을 터이지만 그날은 아내와 함께 포천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 정년 퇴직 신고를 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시며 손자들한테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으냐시던 어머니.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섯 마디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비록 재산을 물려주시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그날따라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 묘지를 떠나오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카피 알지? 우선은 나 훌훌 떠날 거야. 장로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진 않을 테니 걱정 말고. 내가 언제 장로가 되었냐고? 장기간 노는 사람이 장로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고.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시던 목소리죠? 우리 교회에서 양화진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에 나레이션을 하신 분이 바로 오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목사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 무슨 목적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집사님의 간증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 집사님에게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시는 믿음의 부모가 계십니다. 오 집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33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 집사님에게는 그 수고와 헌신에 동참한 사랑하는 믿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은퇴한 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의 날개를 달아준 사랑하는 믿음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오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부모의 하나님이요, 우리 부부의 하나님이요, 우리 자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오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집사님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은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부모님 묘소 앞에서 지금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오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정은 자기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동안 오집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왔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 가정을 통하여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뜻깊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십시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 믿음의 부부로서의 역할, 믿음의 자식들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의 가정을 더 성숙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반드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출애굽의 섭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주의를 허락하시고 이처럼 온 교우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합동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조부모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부부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식의 하나님과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부부로서, 믿음의 자식으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모두 향기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구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